예레미야서 3장 22절. 예레미야 3장 22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피신 다음에 읽고 탁 덮지 마시고 그냥 펴놓으십시오. 또 몇 구절을 같이 보려고 하니까 3장 22절입니다. 함께 찾으신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자녀들아 너희는 돌아오라. 내가 너희 타락한 것을 고쳐주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로 오나니 주는 주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3장의 말씀으로 그리할지라도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방금 읽으신 말씀 딱 보면은 오늘 구절은 사실 설명이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로 그 한 구절이지만 그 자체가 이미 설교처럼 다가왔습니다. 이미. 이미 구절 한 구절에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할지라도 제가 조금 더 집어넣지만 그리할지라도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아마도 두 차례 정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같은 구절로. 이 두 번째 것은 언제가 될진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또 기도하고 또 다른 다음 주엔 다른 주제를 했다가 또 몇 주 안에 할 수도 있고요. 한 번 더 이 주제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 중 마지막으로 하나님 편에서 선정을 베풀었던 요시아 왕 때 어린 나이로 대언을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일생 대부분은 이제 하나님에게서 이제 돌아서서 정치적으로 윤리적으로 믿음적으로 타락의 길에 섰던 그 유대 남유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고 그 일생이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촉구했었던 그러한 글들로 그의 생애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바빌론 포로 초기까지 활동을 했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그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유대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매우 잘, 심지어는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모습은 그들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한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 반응들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측면들을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다루실 것이고 또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스라엘과 교회는 다른 것이지만 그러나 저희는 언제나 이스라엘 민족에서 어떠한 영적인 배움들을 항상 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너무도 극명히 신랄하게 그들이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모습에서 우리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봐야 할 것은 역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이렇게 뽑아내서 그 영적인 원리를 지금 우리 교회 시대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겠죠. 우리는 언제든 믿음에서 미끄러져서 뒷걸음질 칠 때가 있고 수많은 유혹 속에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싶은 그러한 순간이 올 때도 있습니다. 믿음에서 그 누구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믿음에 영향을 미치는 그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 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드리는 그러한 특별한 메시지이지만 물론 구원받지 않은 분들도 궁극적으로 자기의 길을 버리고 주께로 가야 하기 때문에 또 같은 메시지로 그들에게 전해질 수도 있겠죠. 오늘 3장 1절에 그 말씀이 또한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현재 상태가 3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3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림으로 그녀가 그를 떠나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다면 그가 다시 그녀에게로 돌아가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니와 너는 많은 연인들과 더불어 창녀짓을 행하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다시 내게 돌아올지니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저는 여기서 요 다시 그러할지라도 다시 내게로 돌아올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정했는데 이 구절은 우선 모세의 율법을 상기시켜 줍니다. 신명기 24장에 제가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면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남자가 아내를 취하여 그녀와 결혼한 뒤에 그녀에게 어떤 부정함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므로 그녀가 그의 눈에 호의를 얻지 못하거든 그는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녀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을 떠나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느니라. 그런데 나중의 남편도 그녀를 미워하여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녀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혹은 그녀를 아내로 취한 나중의 남편이 죽었으면 그녀가 몸을 더럽힌 이후에 그녀를 내보낸 그녀의 이전 남편이 그녀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그 일은 주 앞에서 가증한 것이니라.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땅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결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 나중에 보다 자세히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만 그 주제를 떠나서 일단 간음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율법에서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럼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 그녀를 버리라고 명하셨냐라고 공격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이 강퍅함으로 너희 아내를 버리도록 너희를 허락하였으나 처음부터 그것은 그렇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혼이 가능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이혼을 하라고 먼저 정하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이혼이 가능한 이유는 너희가 강팍하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너희의 죄라는 것이라는 것을 직시시켰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덧붙이기를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을 수는 없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주신 자들만 받을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근본적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이 율법이 왜 이렇게 됐는지도 너희들은 이해를 잘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3장 1절을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스라엘의 상태를 알 수 있게 됩니다. 3장 14절 첫 부분을 보면 주가 말하노라, 오 타락한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결혼하였으니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관계를 결혼의 관계로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타락한 아내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결혼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말과 동의실될 수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더 나아가 3장 8절과 9절은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한 현재 상황에서 이미 이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결혼에 간음하여 떠나간 북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망한 현재 상황에서 남유다의 상태를 더욱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10절을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이 모든 이유로 말미암아 간음을 행하였을 때에 내가 그것들로 인해 그녀를 버리고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주었으나 그럼에도 그녀의 배신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또한 창녀짓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녀가 자기의 행음을 가볍게 여겨 그 땅을 더럽히고 돌과 나무줄기와 간음하였거늘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배신한 자매 유다가 온 마음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단지 거짓으로 돌아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이방신을 섬기는 등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것에 대해서 간음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러므로서 종국의 멸망을 본 남유다 백성들이 그러나 그것에서 배우지 못하고 똑같은 창녀짓을 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남유다 백성이 자신의 행음을 가볍게 여겼다고 그리고 거짓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으로 돌아오지 않고 거짓으로 돌아왔다.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자매로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간음한 죄는 누가 더 낫고 더가 덜 낫고가 아니고 똑같은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창녀짓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기도 참으로 껄끄럽습니다. 그 말 자체가, 단어 자체가 너무도 끔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타락의 길로 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강경하게 그것은 창녀짓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단어 자체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 자체를 매우 꺼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올바른 진리에서 떠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그것을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그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행음은 현시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그러한 사람들과도 매우 닮은 점이 많음을 솔직히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성경 공부에서 지금 자유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사람들을 봤었을 때 우리의 현대의 지금의 사람들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길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누구도. 둘째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뒤에 계속 그 벗어난 상태에서 그대로 계속 있다면 수치심이나 경각심 같은 것을 갖기조차 힘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그 생각과 마음이 강팍해지면서 완전히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3절 후반에 내가 창녀의 이마를 가졌으므로 부끄러워하기를 거부하였도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부끄러워하기를 거부하였도다. 이제 부끄러워하는 것도 이제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교제에서 떨어져 나가 그 안에 오래 머물게 되면 나의 믿음의 양심은 더욱더 강팍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해 짓는 죄마저 죄라는 감정마저 들지 않는, 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것에 대해서 아, 난 그렇지 않다 라고 거부하기까지,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런 감정까지 들게 된다. 셋째는 내 주위와 내 자신의 앞선 선례들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인간의 또한 공통점입니다. 마치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그들과 똑같은 길을 걷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보면서 야,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나, 하나님의 긍휼을 그렇게 받고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이렇게 했으며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가 있나, 그러한 시각을 가질 수 있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역사는 되풀이 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얘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음을 성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돌아오라는 권고를 하시면서 주가 말하노라 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12절에도 주가 말하노라 말씀하시고 14절에도 주가 말하노라 말씀하시고 16절에도 또한 주가 말하노라 말씀하시죠. 반복적으로 주님이 진정 직접 그렇게 통렬한 마음으로 유다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무도 중요하게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너무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주가 말하노라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돌아오면 진노를 거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가서 북쪽을 향해 이 말들을 선포하여 이르라. 주가 말하노라. 타락한 이스라엘아, 너는 돌아오라. 나는 긍휼이 많은 자니 그런즉 내 분노가 너희를 덮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권고하고 계십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 나는 긍휼이 많은 자니 그런즉 내 분노가 너희를 덮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돌아오기만 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진정 통렬하게 돌아오기만 해라. 처절하도록 진짜.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네가 할 것은 진정 마음을 돌려 나에게 돌아오는 것, 그것뿐이다. 나는 너의 지난 일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진노를 하지도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며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말 애타게 자신에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그렇게 하나님은 통렬히 부르짖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고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을 보면 타락한 자녀들아 너희는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타락한 것을 고쳐주리라. 그리고 보소서 우리가 주께로 원하니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데 그분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돌아오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고쳐주리라. 치유해주겠다. 타락에서 건져주겠다. 죄에서 건져주겠다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할 것은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주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진정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인 것이죠. 돌아오라. 주가 말하노라. 돌아오면 내가 고치겠다.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진노를 거두겠다. 지금도 주님에게서 멀어진 그리스도인에게, 타락한 그리스도인에게, 그리고 앞으로 올 수 있는 믿음의 흔들림이 있을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주가 말하노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 나는 진노를 거두겠고 지금 너희 타락과 죄에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과연 그렇다면 돌아간다 라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돌아간다. 돌아간다. 돌아가서 주님께 간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묻죠. 네, 하나님, 주님,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참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도대체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겠죠. 이것을 잘 아시는 주님은 또한 오늘 본문에서 주께 돌아가는 방법조차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내 상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오직 내 불법, 곧 내가 주 내 하나님에게 범법하고 내 길들을 뿔뿔이 흩어 모든 푸른 나무 밑에 있는 타국인들에게로 가며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을 인정하라. 인정하라. 주가 말하노라.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서 멀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단계 쉽지 않습니다. 내 상태를 바라보는 것.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이야기하지만 지금의 내 상태가 사실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한참 벗어나 있음을 인지하는 것은 쉽진 않죠. 사실 안다고 해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말이죠. 우리는 참으로 나를 제외한 주위의 환경과 주변의 사람들을 내 잘못의 원인으로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나의 잘못이 지금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음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나 내가 멀어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인정합니다. 둘째로 무엇을 인정해야 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인지 분명히 나열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슬피 울며 간구하는 목소리가 간구하는 소리가 높은 곳들에서 들렸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을 굽게 하며 또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로다. 우리가 우리의 수치 속에서 눕고 우리의 혼동이 우리를 덮나니 이는 우리 25절입니다. 우리 곧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우리 어린 시절부터 이날까지 이르기까지 주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무엇이 지금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주님께서 떨어진 것이 어떤 면에서 떨어져 있는 것인가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굉장히 추상적으로 혹은 뭉텅그려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때가 있죠. 하나님, 제 잘못 아시죠? 용서해 주시옵소서. 혹은 하나님 제가 참으로 죄인입니다. 제가 참 죄가 많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는 사실 자신을 인정하는 기도가 아닌 어쩌면 형식적인 기도입니다. 우리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의 상태를 주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상태, 내가 하는 행동들, 내가 하는 말버릇, 내가 하는 불만 등 나의 상태를 때론 소상히 주님께 아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상당히 구체적으로 주님을 통해 나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내가 나의 죄를 나열하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합니다. 셋째, 그렇게 됐을 때 주님께서는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23절에 보면 작은 산들과 수많은 산들로부터 구원을 바라는 것은 진실로 헛된 일이니, 그렇죠? 다른 것들로부터 바라는 것은 헛된 것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주 우리 하나님께 있다 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신뢰를 갖고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다음 단계인 것이죠. 신뢰는 저희가 구원에 대한 과정을 했었을 때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신뢰하는 것, 그 신뢰의 부분이 언제나 구원받은 때도 힘든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항상 취약합니다. 우리가 신뢰를 하는 것은 사실 내가 내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지를 갖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잘 잊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내 의지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서 붙드는 것, 그리고 이 상태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진정으로 하나님뿐이며 예수 그리스도뿐이며, 그것을 내가 그렇게 인지하여 아뢰고 주님께로 그렇게 가면 주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를 갖고 주님께 가는 것, 그것이 그 다음 단계로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진정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22절 마지막에 내가 너희의 타락한 것을 고쳐주리라 그렇게 했을 때 보소서 우리가 주께로 오나니 주는 우리의 주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를 바로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부르짖으며 주님께로 가는 것, 그것이 그 다음 단계로 필요한 것입니다. 뒤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주께로 오나니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부릅니다. 그렇게 신뢰한 후에 분명히 주님께 아뢰며 주님을 찾는 것이죠. 주님을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과도 일치하죠. 우리가 죄인임을 인지하고 내가 죄에 대해서 일일이 생각하고 죄를 생각했을 때 내 스스로 그 죄를 용서할 수 없음을 알고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죄를 갖고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끼고 그러기에 내 마음을 주님께로 돌려 주님을 향해 부르짖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구원의 일련의 과정 아닙니까? 그것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원칙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상태에 있건 그리할지라도,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과 그 죄와 그 타락과 그 믿음 없음에서 돌이켜 주님을 향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주님께서는 은혜로이 그 죄를 씻어주시고 그 타락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품에 우리를 안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를 인정하고 내 상태를 분명히 나열할 수 있어서 나의 상태에 대한 그 상한 상태가 보이게 되어서 주님께 돌아오는 이 과정이 생길 때에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라는 이 말씀이 진정 나의 말씀으로 내가 정말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되는 것이죠. 시인인 엘리자베스 베렛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어렸을 때 불의의 사고로 몸이 매우 좀 불편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그녀의 유년 시절부터 폭력적인 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학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녀는 아주 좋은 청년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는 청년에게서 청혼을 받게 되고 1846년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혼은 매우 은밀히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부모가 극심하게 반대하며 막 그냥 너무도 맹렬히 반대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어찌되었건 결혼을 하고 결혼 후에 남편을 쫓아 이탈리아로 거주지를 옮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버지의 그 회복하고 싶은 마음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그래서 완전히 거부하고 버려버렸죠. 소식도 안고 완전히 끊고 버려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딸인 엘리자베스는 계속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주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거의 every week에 편지를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애틋한 편지, 사랑의 편지, 아끼는 편지, 애틋함의 편지, 그러한 편지들을 그녀의 아버지에게 매주 보냅니다. 얼마나 보냈을까요? 10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10년. 10년이 흐른 뒤에 그녀는 큰 상자 하나를 탁 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상자를 탁 열어보았어요. 탁 열어보았더니 하나도 열어보지 않았던 그녀의 그 10년간의 편지가 한 박스에 들어있어서 그 아빠가 돌려보낸 거예요. 오늘날 그 편지는 영미권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문학의 글 중 하나로 여겨지고 읽혀지고 공부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녀의 부모가 몇 개라도 열어보았으면 어쩌면 그들의 관계는 회복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믿음에 대해서 자만하거나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듯 우리도 믿음의 교만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에서 탈선할 때, 뒷걸음질 칠 때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라 꼭 간청하는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엘리자베스의 편지가 그저 영문학에서는 남고 그녀의 부모와의 회복으로 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도 우리를 향해 그렇게 처절히 부르는 소리가 그저 공허한 부르심으로 남지 않기를, 그래서 언제나 주님에게서 멀어졌을 때 항상 우리의 마음을 돌려 주님께로 가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